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며 새로 힘을 얻고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저희는 가시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어디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트집 잡으려고 애썼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이냐고 비꼬듯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원했는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육체의 시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한국 국적자고 미국 국적자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 국적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법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오실 것입니다. 22절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37절까지 갑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확 달리 그때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멸망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주님의 재림, 지구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는 주님께서 재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바이블 코드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재림의 타이밍을, 아마겟돈의 시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삼위일체 중에서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만 아시는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세기말적 현상인지 도처에 굉장히 재림예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성행할 때는 정말 특별히 자칭 재림예수라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불처럼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자기가 지금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 40명 중에 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우리가 나라입니다. 혼란 속에서 인간이 이 절대자를 찾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약해진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은 호기심 삼아 구경 가지도 말고 책자도 보지 말고 아예 관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정통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새신자가 이단으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99% 정통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호기심 삼아서 심심풀이로 그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아예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끊어버리십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되 셋째로 이것은 순식간에 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하는 것 같이 인자의 오심이 그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무슨 산맥 하나가 먼저 무너지고 바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슬슬 오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눈 반짝하는 사이에 그렇게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터지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먼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 구원한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관련해서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할 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부분이 아니고 거의 십자가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 승리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상황을 노아 홍수 때와 비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세 때와 비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보통 때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방적인 일상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듣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이제 줄어들어가는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도 멸망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영적 심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보다 위험한 게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적당히 좋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싶지만 주님 나라도 그립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적당히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태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쇼맨십으로 아주 문화적인 행동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그냥 눈 뜨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넘길 수 있는 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흰옷 입고 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재림의 준비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삶,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다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의 것을 기본적으로 누리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사는 것과 이것저것 부동산 투기해놓은 건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려오게 하면 그냥 갈등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만 이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옷도 좋은 거 생기면 입고 안 생기면은 낡은 옷 입고 차도 좋은 거 생기면 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낡으면 항상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항상 놓을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31절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지붕에 있다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와서도 안 되고 밭에 있다가 집에 있는 재산 생각나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 말이 항상 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거 놓을 준비를 못했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천사가 이끌어서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살리고 있는데도 그 집착, 그 욕심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세상을 향해 고개를 꺾으면 비참해져 버립니다. 제가 길 걸어가다가 제일 황당한 사람이 분명히 제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면 이쪽으로 보면서 앞으로 보면서 와야 되는데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뒤를 보면서 막 걸어가는 것이 막 차들 오고 있는데 더 황당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뒤에 친구한테 고개를 꺾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막 넘어지고 막 부딪혀도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고개는 뒤로 꺾여 있는 사람이 정말 한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고개는 꺾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책 안 세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붙잡으십시오. 자식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만져가지고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식도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십시오. 항상 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고부간의 갈등도 안 생깁니다. 아들을 어느 시점에서 놓아야지 그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재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 땅의 것들을 너무 꽉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민첩합니다. 심플합니다. 가볍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명퇴당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요.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회사 들어가는 그 날부터 20대부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다면 나는 이 회사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길로 간다. 이 회사가 나의 자존감을 왔다 갔다 결정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졸업식을 준비하고 입학을 해야 돼요. 항상 은퇴를 준비하고 떠날 걸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는 이 돈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롯의 처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재림의 그날에는 아주 냉혹하게 영적인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평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 밤에 누워 있었어요.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부부간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때가 되면 믿겠다 그러던 남편과 아내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또 같이 맷돌 갈다가 똑같은 직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대리는 가고 박대리는 남겠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대학 나오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차 타고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 마시니까 같은 줄 알았죠. 그런데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가 들어올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이 찍힌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몇십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곧 멸망받을 순간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려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 때문에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회한이 없도록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짐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짐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섬까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인터넷 웨이브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거의 전파되어서 지금 언어를 번역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의 연구 결과 이게 한 20, 30년 아니면 모든 언어와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적당히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 괜찮은 것들에 도취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많이 누릴 수 있는 도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서울에서 살면서 영적인 것들에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